자, 오늘 저희가 함께 보게 될 말씀은 히브리서 6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찾으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4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속에서도 우리 피조물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을 위해 우리가 함께 모여 있고 우리의 마음만 주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강건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몇주 동안 좀 이어나가지를 못했었는데 오늘 다시 히브리서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35번째 시간으로 만일 떨어져 나가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만일 떨어져 나가면 이것이 오늘 이제 제목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도 밥을 먹어야 되듯이 성경에서는 이 성경 말씀 자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영적으로 밥이다, 양식이다. 그러니까 이제 빵으로 표현했지만 우리식으로는 그게 이제 밥 또는 양식인 거죠. 또는 물이다, 물, 우리 마시는 물. 사람이 물을 안 마시면 죽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물처럼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이다. 그러니까 거울에 이렇게 나를 비춰보면은 내 어떤 모습이 내가 뭐가 묻었는지, 뭐가 더러운 게 있는지 이런 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딱 세워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거울입니다. 또 망치라고도 했고, 못이라고도 했습니다. 불이라고도 했고, 칼이라고도 했고, 빛이라고도 했고, 또 이렇게 밀크, 이렇게도 표현했고, 또 꿀이라고도 표현했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 말씀을 표현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단단한 음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부터 이가 없기 때문에 뭘 씹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밀크만 먹는 거예요. 엄마 젖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점점 크면서 이유식을 먹게 되고, 부드러운 걸 먹게 되고, 나중에 이제 성장하면은 그야말로 단단한 여러 가지 음식들도 이제 잘 씹어서 이제 먹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아까 그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는 양식이다, 영적으로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의 양식에는 부드러운 것도 있고 단단한 것도 있고 양식에는 그게 섞여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는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쉬운 누가 봐도 이거는 아 이런 말씀이네.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그러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밀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음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이거는 성경을 많이 본 사람들에게도 이건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건 좀 어렵네. 이건 다른 데서 말씀하신 것과 좀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이런 좀 깨닫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 하냐면 바울 서신에 사도 바울의 그 서신 중에는 깨닫기 어려운 것들이 더러 있어서 그래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왜곡하다가 파멸에 이른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히브리서 본문 말씀이 그러한 단단한 음식에 속하게 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쉬운 구절이 결코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이 뭐가 어렵냐, 이 구절은 간단한 구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역사상 성경을 공부했던 수많은 성경 학도들이 또는 성경 교사들이 어렵다고 했는데 근데 그분만 이건 너무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오만이지요 사실은. 이거 어려운 구절이 맞습니다. 이게 좀 까다로운 거예요. 이 단단한 음식에 해당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거기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자, 이건 지금 구원받은 성도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거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만일 떨어져 나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가 읽을 때 먼저 드는 느낌이 뭐냐면 한번 구원받은 성도가 뭔가 조금 잘못하게 되면 그럼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절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구절이 그럼 정말 그런 의미냐? 정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거냐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분별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뭘 좀 먼저 하기를 원하는 거냐면 그럼 성경 전체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성경 전체가 요 구절 말고 요 구절만 얘기하지 말고 성경 전체가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를 먼저 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틀을 먼저 좀 형성해 놓고 그 틀 안에서 이 구절을 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틀이 없이 이 구절을 보게 되면 기분 좋은 날은 이게 그냥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조금 내가 울적하거나 기분이 나쁜 날은 이게 굉장히 불안하게 보이다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를 먼저 오늘 좀 짚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당연히 어떤 소설책을 가서 찾아보거나 어떤 뭐 영험한 도사를 찾아가서 물어보거나 그래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찾아봐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도덕 강론을 이야기하거나 또 역사 또는 뭐 상식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내용도 있어요. 있는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인간의 죄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의 기원의 문제, 인간의 그 근원적인 이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의 문제, 이게 만약에 해결을 되지 않으면 그 인간은 어떻게 최후를 맞게 되는가의 문제, 이런 걸 성경이 지금 말씀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더 큰 틀에서 보자면은 그런 어떤 뭐 사람의 구원 문제 이게 이제 성경의 핵심이라기보다는 더 큰 틀에서 보자면은 이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 이게 이제 성경 전체의 구조이긴 하지요.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의 요, 이 히브리서 본문의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를 이제, 고려할 때에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그 큰 문제, 즉 인간의 그 죄 문제를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이제 요거를 이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이제 죄로 인해서 영원히 파멸해야 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신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런데 이때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한 번에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더 이상 취소시킬 수 없는 상태로 구원하시는 거냐, 아니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임시 방편으로 일단은 건져내 놓으시고 하는 거 봐서 떨어뜨렸다 건졌다 떨어뜨렸다 건졌다를 반복하는 문제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손을 뻗쳐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지금 물 먹고 꼴딱꼴딱하고 다 숨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데 이렇게 해서 딱 건져서 숨 한 번 쉬게 해놓고 너 똑바로 해 잘해 안 하면 다시 왔다가 뭐 이런 거냐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냐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불안정한 문제라면 그러면 이게 사람이 얼마나 참 불안한 상태에서 평생을 지내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성경의 좀 여러 구절들을 찾아보게 될 거예요. 손을 부지런히 놀리시면서 같이 성경 구절을 찾아보시면서 하나님이 그 성도의 구원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걸 한번 같이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구원을 잠깐만 구원을 요약해드리면 이런 거죠.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와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죄인으로 안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옆집 사람과 나를 비교했을 때 저 사람 저렇게 악하게 살지만 나는 내가 감옥 갈 짓 안 했고 나는 평생에 정말 법 없이도 살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건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비교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자신에 비춰서 나를 봤을 때 그럼 너가 100점이냐는 거예요.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저 사람은 50점인데 나는 80점? 저 사람은 20점인데 나는 60점? 이런 식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100점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00점이 아닌 사람은 모두가 0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점이 아닌 사람은 모두가 0점이다. 연필을 깎아서 어떤 건 몽당 연필, 어떤 거는 좀 긴 연필이 있는데 옆에서 보면 요만하고 이만하고 요만하고 이만하고 이렇게 하지요. 위에서 보면 다 뭐죠? 위에서 보면 다 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점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상태에서 본질적으로 그 마음의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살다가 평생 살다가 그런 걸 모르고 있다가 복음에 대해서 듣고 나서 그래요 하나님? 그럼 저도 죄인이 맞네요. 저도 완전하지 않은데요. 제가 다른 사람 볼 때는 착한 것 같지만 저 혼자 있을 때 제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악한 생각, 이 정말 흉측한 생각, 이런 것들 저한테도 다 있는 건데요. 환경만 조성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환경만 되면 저도 똑같이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악하게 될 거 맞는데요. 제가 그거 잘 알지요, 하나님. 그러면 저도 죄인 맞네요. 이렇게 인정이 된 상태에서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내가 영원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적으로 숨이 끊어지는 거 말고 영원히 파멸 상태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내 힘으로는 거기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나님께 뭐 헌금을 뭐 5억 원을 드린다, 뭐 산에 가서 뭐 산기도를 뭐 5년을 또는 50년을 산기도를 한다. 이런 방법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아야 된다. 그 손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믿고 그분이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내 형벌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는 그 마음, 그게 평생에 진지하게 딱 한 번만이라도 있었으면, 물론 진지하게 믿는 사람은 그게 평생 가지요, 당연히. 진지한 마음으로 그것을 한 번은 그 마음이 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자, 그러면은 이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가에 대한 하는 문제를 이제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 거냐. 자, 먼저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 안전 보장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가졌거나 조금 확신이 평소에 없었던 분들이라면 이 구절들을 차근차근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희가 내 양들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건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이죠. 27절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여기서 28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맹자나 석가모니나 이런 어떤 일개 인간이었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한 사기입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자기 스스로 생명을 창조도 할 수 없는 인간이 로봇은 만들 수 있을지언정 생명, 가장 단순한 세포 하나도 만들 수 없는 인간이 누군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일개 인간이라면 그럼 이것은 그야말로 사기고 우리는 이 성경 다 갖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임마누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준다. 자,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는 말 그대로 영원한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중간에 조금 뭔가 잘못할 때 구원을 잃어버렸다가 조금 다시 잘할 때 구원을 회복했다가 이런 게 반복된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그건 애초부터 영원한 생명이었을까요? 논리적으로 그건 애초부터 임시적인 생명이었던 거예요. 일시적인 생명. 잘 못하기 직전까지만 주는 생명. 그렇죠? 그랬다 다시 푹 빠졌다가 다시 건져내면 그때서부터 다시 자랄 때까지만 유지되는 생명. 이게 무슨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것은 시작점에서부터 그 앞부분으로 끊임이 없다는 거예요. 끊임이 없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그걸 잃어버렸다 찾았다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생명의 정의입니다. 여기 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손 안에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손 안에 감춰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손에서 또는 내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겼다는 얘기죠.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겼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35절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를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손안에 감춰진다는 이것은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성령님에 의해서 봉인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약속에서 거룩하신 영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에 의해서 봉인됐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그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속의 날이라는 건 우리 육체도 변화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그 즉시 구원받죠. 우리의 혼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혼의 구원은 지금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받아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혼의 문제는. 예. 그러나 우리의 육의 문제는 아직 우리가 구원 못 받은 게 확실해요. 우리의 육은 언제 완전히 구원받냐? 이것은 우리가 몸이 부활한 몸을 입게 될 때 완전히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시간에 구해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하시겠다 하셨으면 이미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겠다 했으면 약속하셨으면 이미 우리는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봉인됐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온전히 다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때까지 우리가 봉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의해서 봉인되어 있다. 봉인이 뭔지 아시죠? seal, 누군가가 이렇게 뜯어보지 못하게, 그 표식을 해놓는 거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지 두루마리를 이렇게 했을 때 그 줄로 묶어가지고 그 묶인 부분에 밀랍이나 진흙 같은 것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자기의 인장, 반지로 꾹 눌러놓는 것입니다. 그 편지를 수신자가 받았는데 그게 훼손되어 있다? 그럼 누가 중간에 뜯어본 거죠. 그게 봉인이에요. 봉인. 봉인하는 거.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그 끝까지 봉인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분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 아까는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라고 말씀하셨고 여기서는 영존하는 생명, everlasting life. 끊임없이 지속되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정죄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정죄는 영원한 파멸을 의미합니다. 이 정죄를 받게 되면 불호수에 가는 거예요. 호수는 호수인데 물로 차있는 호수가 아니라 불로 차있는 그 호수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불침례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불에 잠기는 거. 그래서 만약에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정죄받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가 다시 정죄받는 상태가 됐다가 또 정죄받지 않는 상태가 됐다가 다시 정죄받는 상태가 됐다가 이걸 무한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성경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게 됐다. 이게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게 된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린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정죄받으면 그럼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 영원한 형벌, 그게 불호수입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아까 뭐라 그랬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먼저 조금 이 문법 문제 때문에 조금 이걸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셔서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에 이제 영어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but is pass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s passed from death unto lif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동사 is 현재형 현재형 비동사 is 다음에 passed 이렇게 해서 지금 수동태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수동태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요것 때문에 이게 이제 현대 영어에서 이제 뭐 has passed 뭐 이런 식으로 그 have passed 이런 식으로 그 완료형은 아니지 않냐. 근데 이걸 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번역하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옮겨지느니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것도 일면 뭐 타당성이 있는 문제 제기 일 수 있지만, 근데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00년대 당시의 영어 문법이 현대 문법처럼 영문법처럼 그 시제가 그렇게 명확하게 완전히 구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is past로 되어 있는 것을 현대에서 이걸 번역할 때 완료형으로 번역하는 게 문제가 없다. 이것은 단순 수동태일 수도 있고 완료 형태로 번역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주장이 옳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옮겨졌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여기서 뭐 문법이 어떻든지 간에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라는 표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명확하잖아요. 미래형은 아니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거라고 말씀하는 구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가 이 땅에서 너의 구원의 문제를 잘 관리하고 너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잘 살면 그러면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너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거야.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순간 옮겨지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순간 옮겨지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는 순간 옮겨지는 거다. 예.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1절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 태어나는 거라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은 개선되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거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개선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불교가 됐든 뭐 유교가 됐든 힌두교가 됐든 조로아스터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뭐 샤머니즘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다 뭐냐? 너를 개선시켜라. 너를 업그레이드 시켜라. 그러면 마침내 네가 신의 경지에 도달할 거야. 네가 득도의 경지에, 우주와 합이라는 경지에 도달할 거야. 너는 아직은 좀 부족하거든. 너를 조금 더 개선시켜봐. 그 개선시키는 방법에 뭐가 있냐? 불교에선 팔정도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너 고행을 해봐. 너 출가를 해서 너 성지순례도 하고, 뭐 이 나병 환자촌에 가서 나병 환자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주는 그런 것도 해보고, 너 삼보일배도 해보고, 너 무릎이 까지도록 자갈밭에서 무릎으로 기면서 한 번씩 혓바닥으로 아스팔트 핥고 지나가고 이런 거 해봐. 그러면 너가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너 자신의 그 정신이 굉장히 고양되는 거를 너가 느끼게 될 거고, 그럼 어느 순간에는 너가 100점에 도달하면서 네가 득도할 거야. 이건 개선이죠, 개선. 내가 지금은 아직 못 도달했지만 조금씩 조금씩 나를 개선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뉴에이지도 똑같은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아날로그입니다. 아날로그. 이렇게 연속적인 물리량,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언젠가는 그 가는. 그러나 성경의 구원은 뭐냐? 태어난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건 뭡니까? 태어나는 건 디지털이에요. 디지털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0과 1, 이렇게 이루어진 걸 디지털이라 그래요. 0은 전기가 안 들어와 있고, 1은 전기가 들어와 있고, 스위치를 켰냐 껐냐 그거예요. 스위치가 안 켜졌고 전기가 안 들어와 있으면 빵점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내가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내가 착한 일을 했건 악한 일을 했건 관계없이 빵점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아까 사람과 사람 비교했을 땐 30점, 20점, 80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도, 몽당 옆이 요만했다 조만했다 컸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는 내가 태어나서부터 구원받는 그 순간까지는 빵점이었단 말이에요. 불이 안 들어왔어요. 영. 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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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점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내가 갑자기 100점이 되는 것입니다. 99점도 아니에요. 갑자기 100점. 그러니까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전기가 99% 흘렀을 때에 불이 들어올까요? 아니에요. 100% 스위치가 켜졌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99% 스위치가 켜졌다고 전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100% 켜졌을 때 전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갑자기 100점이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100점. 이것을 성경이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태어난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복음은 이 면에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갑자기 태어나는 문제라고 말씀하는 거고, 나머지 모든 종교는 다 너를 개선시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를 인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또 새롭게 창조된다고도 표현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즉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아예 새롭게 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창조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러면은 그 아이가 뭐 정말 부모 말을 너무 안 듣고 너무 괘씸해서 호적에서 파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말 안 듣는 자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한번 태어나면, 영적으로 태어나면 결코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다만 뭐가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자녀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뭐가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기, 곧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안 듣는 아들이 되는 것뿐이에요. 구원받고 나서 잘못하게 되면. 네. 그래서 태어나는 것은 한번 태어났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6절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뭐가 말이 좀 복잡한 것 같은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원받는 것은 내 어떤 행위의 대가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로 받는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구원받는 게 내가 행한 어떤 행위의 대가, 내가 수고한 것의 대가로 받는다면 그건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임금을 받았다, 삭스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삭스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할 때 그 웨이지, 임금, 페이첵, 뭔가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로서 받는 것, 그것은 선물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내 권리를 그냥 갖는 것뿐이에요. 내가 일했으니까 당연히 나한테 돌아올 몫을 받는 것뿐이에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잘해서 구원받을 만한 짓을 해서 그래서 구원받는 거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선물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내가 한 것에 대한 보상, 대가를 그냥 하나님께 그냥 자연스럽게 받은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원한 파멸은 그것은 대가입니다. 영원한 파멸은 자기가 행한, 그 인간이 행한 자신의 죄 때문에 받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목,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뭐냐?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이것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 선물이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분으로부터 집 한 채를 선물을 받습니다. 생각만 해도 좋죠. 집 한 채를 선물로 준다. 이야.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집 다섯 채 분량의 일을 해주고 나서 집 한 채를 받는다. 그건 전혀 선물이 아니고 기쁠 것도 없어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그 사람에게 정말 아무런 어떤 그걸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정말 선물로 집 한 채를 줬어요. 그걸 제가 받을 때 그 순간에 제 모습은 어땠냐면 저는 노숙자였어요. 저는 정말 그지 중에 상그지고 어떠한 뭐 예쁜 면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 사람이 저한테 집 한 채를 줬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잘 살고 있는데 이 주인이 보더니 야, 넌 왜 이렇게 그지 같냐? 너 집 회수.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먹미? 아니, 애초부터 나 그지 같을 때, 나 그지 같은 모습 다 알면서 나한테 줘놓고, 그래놓고 내가 거기서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야, 너 왜 이렇게 그지 같냐? 그러면서 그 집을 빼앗아 버리면, 이거 뭐 놀리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선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요. 그런 상태에서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단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단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야, 내가 너한테 집 줄 수 있는데 너 이 집 들어와서 살래? 그래요, 하나님? 그런 게 있어요? 저 그럼 하나님 따라갈게요. 단지 그 말씀 한 말씀 드렸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그 집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잘 받고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간에 하나님 마음 상하게 해드릴 수 있는 어떤 죄를 몇 가지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너 왜 이렇게 너 그지 같냐 하면서 이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시겠냐는 말입니다. 그거는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이건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은 이 일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다. 예,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또 하나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3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는 표현입니다. 잘 보시면 구원받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내 생명이 예수님 생명의 일부가 된 것이고 예수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가 된 거예요. 다른 곳에서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의 일부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살의 일부, 예수님의 뼈의 일부, 예수님의 피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신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럼 뭐죠? 예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가 됐는데 내가 구원을 중간에 잃어버리면 그럼 내가 다시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된 자, 불호수에 영원히 가게 되는 자가 된다면 예수님의 생명의 일부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뼈의 일부를 잃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요?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라.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며 순두개에게 간청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또한 참된 멍의 동료인 네게도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앞에 부분은 제가 이제 문맥상 좀 함께 읽은 것이고 맨 마지막 표현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이 이제 그 이 수고한 어떤 여자들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어떤 여자들이에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 그 여자들이 행실을 똑바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중에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점에 사도 바울과 그 여인들이 살던 그 시점에서 그들의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있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언급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0장 또 21장 이런 데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이제 영원한 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는 건 곧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당시에 어떤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그 시점에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이 중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있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 생명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봐야 알지. 공원이나 이런 데 나가서 이제 그 구령할 때 복음 전할 때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 아저씨 아줌마들 중에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 선생님 혹시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면서 주어봐야 알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 다니는 분들은 100% 그렇습니다. 100% 죽어봐야 알지. 아니, 그걸 어떻게 지금 확신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죠? 그들의 이름이 지금 생명책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적어 놓으시고, 그 이 여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할 때는 그걸 남겨두셨다가, 조금 덜 하는 것 같으면 지우개로 지우셨다가, 다시 또, 잘하는 것 같으면 또 연필로 다시 그 위에 쓰셨다가, 또 다시 지우개로 지우셨다가, 이거를 무한히 반복하고 계실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 자신도 확신했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몸을 떠나게 되면, 다시 얘기해서 몸과 그 영혼이 분리되게 되면,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당장 죽게 되면, 숨이 끊어지게 되면 곧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든지 자기가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확신이 거짓이라면 우리는 성경 믿을 필요 없습니다. 자, 이 외에도 우리가 이제 한두 가지 더 고려할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 구절들은 사실 이 성도의 안전보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경구절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요거 외에,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죄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거냐, 요걸 잠시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제가 1966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1976년이고 이때쯤 구원을 받았다 치면, 그러면 이제 그 구원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그러면 제가 한 그 태어나서부터 구원받기 받는 그 시점까지의 죄 문제는, 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렇게는, 이거는 일단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확신합니다. 누구나 확신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부터 내가 이제 뭐 30년 후에 죽는다, 이러면은 구원받고 나서 그 30년 동안에 내가 그 짓게 되는 그 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짓거든요. 그러면은 그 끊임없이 현재에서 죄를 짓고 짓는단 말이에요. 죽는 순간까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가 죽는 그 순간까지 너의 죄를 끊임없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용서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갑자기 죽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길을 걷다가 위에서 물체가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죽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꿈에서 죄 짓는 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어떤 그 죄 짓는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아, 이러면 안 되지 하려고 하는 순간에 뭔가 이렇게 해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의 구원을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 놓으셨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시면요. 제가 1966년에 태어날 때 예수님은 이미 언제 죽으셨죠?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제가 태어난 순간에도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죠. 제가 76년쯤에 예를 들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치면은, 그때 구원받는 순간에 제 과거의 10년 동안의 그 죄는 저한테 과거지요. 저한테 과거의 죄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뭐가 되죠? 잘 생각하세요. 저한테는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지은 죄가 구원받는 시점에서 볼 때는 제 과거의 죄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저를 바라보실 때는 이 죄가 무슨 죄가 되죠? 어떤 시점? 미래네요. 예수님 시점에서 미래네요. 그렇죠? 아직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자, 그럼 제가 이제 현재를 살면서 짓는 죄는 저한테는 현재 죄인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떤 죄죠? 아, 그것도 미래네요. 잘 따라오시네요. 그럼 제가 앞으로 10년을 더 살면서 10년 동안 짓게 될 죄가 있는데 그건 저한테는 미래의 죄죠. 이거 예수님께는 뭐죠? 그냥 미래네요. 자, 예수님께는 그냥 제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죄가 그냥 다 미래였네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는 시간의 의미가 없네요.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니까.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사람의 시각에서 자꾸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죄가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이걸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은 내가 과거, 현재, 미래 이걸 통틀어서 내 인생 전체에서 지을 수 있는 죄의 총량 그게 예를 들어서 과거 10억 원, 현재 5억 원, 미래 30억 원 그럼 얼마죠? 45억 원인가요? 45억 원 어치를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갚아주셨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45억 원 플러스 알파로서 넘치고 넘치고 차고 넘치게 그냥 그것을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값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값은 무한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을 때 그 피는 하나님 자신의 피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하셨어요. 피값이 곧 생명값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죽으면 보험회사에서 몇억 원이고 이렇게 줄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생명값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생명값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명값은 얼마일까요? 영원히 사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무한하겠죠. 그 무한하신 분의 그 피값, 생명값으로 이 인류 역사상 살았던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얼마나 크든 우주보다 더 커도 이것을 하나님의 피값으로 갚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우리가 따지고 있는 것은 너무 우스꽝스러운 일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은 내 인생 전체에 걸쳐있는 그 죄에 그 본질적인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인간의 구원이라는 거 이것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초청에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문제예요. 자, 하나님 손을 내미셨어요. 너 이 손 잡을래? 오,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좋은 것이 있었어요? 저도 구원 받고 싶어요? 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잡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도 제 손을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떤 때는 막 확신에 차서 이걸 꽉 잡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는 내가 난 구원받은 사람인가 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고 나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뭐 이것저것 엉뚱한 짓 하고 그러면 제가 이 손가락이 이렇게 느슨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손이 내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손이 떨어졌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으신 손이 떨어졌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같이 손잡는 문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내가 손을 붙잡지만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붙잡고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붙잡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성경 몇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이건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에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도 잃지 않고.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기 전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 맞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붙잡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자, 구원받은 성도는 그 이 마지막 순간이 될 때까지 우리가 하늘의 왕, 이 하나님께 하늘에 안착될 때까지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똑같지요?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보존해 가신다고요. 네. 우리를 하나님이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실 거라고요. 그리고 하늘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신다고요. 자, 유다서 24절입니다.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있고 한 장밖에 없습니다. 유다서 24절에 보시면 여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보호하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네.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한 절,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확신하노라. 예,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구원의 창시자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완성자이시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진지한 마음으로 우리의 평생에 한번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적이 있기만 하다면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구원받은 성도,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 그 애초부터 구원 자체가 그러니까 진지한 마음, 이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진지한 마음, 이게 가장 저는 마지노선 최저선이라고 믿거든요. 진지한 마음. 그러니까 그게 뭐 소리를 치면서 뭐 이렇게 하나님께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요청했냐, 아니면은 뭐 책상 앞에 앉아 있다가 했냐, 뭐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런 건 상관없는데 어쨌든 그 마음이 진지했어야 돼요. 진지한 마음. 진실되고 진지한 마음으로 언젠가 한번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 이건 말 그대로 영원하고 영존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가 잃어버릴 수 있었다면 이것은 일시적인 생명을 주신 거예요, 애초부터.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기를 치신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손 안에 또 아버지 하나님의 손 안에 감추어지고 성령님 안에 봉인된다 그랬습니다. 이걸 누가 뺏어가겠습니까?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선되는 거면은 올라갔다 푹 꺼질 수 있는데 태어나는 거면은 태어났다가 다시 태어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구원 받는 것은 사람의 행위의 대가, 노력의 대가, 수고의 대가로 받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기초해서 선물로 받는 거라 그랬어요. 선물 받을 때 우리가 아무 자격 없이 그지 같은 상태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선물 받고 나서 조금 그지 같다고 해서 그 선물을 취소하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구원 받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일부가 된다. 즉 예수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가 된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일부, 뼈와 살의 일부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중간에 잃어버리신다?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자발적으로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은 2000년 전 십자가 사건 하나로 족한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살던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성도의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있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있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때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평생 짓게 되는 그 죄들은 우리는 이걸 과거냐 현재냐 미래의 죄냐 이런 걸 따지고 있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이게 다 미래의 죄였을 뿐이고 그렇죠? 그 하나님은 시간 자체에 구애받지 않는 분이다. 네, 그러니까 이런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나누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구원의 이제 그 안전 보장 이렇게 이제 불리는 이 교리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행여라도 혹시라도 우리 중에 아직 이 구원의 문제 자체가 불명확한 분이 있다면 그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확하게 하세요. 그 긴가민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이 문제를 확정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더 이상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내 상태가 좋았을 땐 구원받은 것 같다. 내 상태가 나빠지면은, 나는 구원도 못 받았나 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 취소될 수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얼마나 또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분투해야 하는가는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상과 관련돼서, 이건 또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인 것도 맞아요. 근데 이것을 두 개를 섞어놓고, 보상과 어떤 구원을, 이거를 이렇게 혼돈시키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좀 여러분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감사드릴 분은 감사드리시고 또 뭔가 결단할 것이 있으면 결단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